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산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해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라나 리브가나 라헨이나 레아가 등장하지 않고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양팔을 벌리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라고 말하는 마태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신 것이죠. 마태는 아주 명확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산돌가족 모두가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이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하죠.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긴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마태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 마리아와 요셉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인데요. 이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더 쉬운 일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고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것은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이 가진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한 히브리서 기자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그 태어나신 것부터 죄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죠. 마태는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신과 약혼한 여인이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것을 안 요셉은 아이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는데 예수입니다. 이름의 뜻도 알려주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독특하고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완성해내신 분이십니다.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구원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이시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바로 그 약속이십니다. 22절, 23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죠. 요셉으로서는 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도대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인가, 무엇보다 왜 나에게 이러는 것인가.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음에 품었고 결국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됩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요셉의 믿음도 대단했던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 머리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나의 생각을 넘고 나의 계산을 넘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품에 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내 품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치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나에게 달려오신 분이시죠. 그분을 영혼 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과 삶을 내 영혼에 담고 오늘도 그분의 생명을 품에 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심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주의 삶을 내 삶과 내 영혼에 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생명이 내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